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아설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앞두고 또 공교롭게도 기독교 강요 안에서 또 성찬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6장 유아세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와 일치함 그리고 그 표징의 본질 가운데 세르베투스의 반론에 대한 논박과 결론 31항에서 32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의 핵심 인물인 세르베투스가 주장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들은 완전한 사람들,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관해서 세례의 완전함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유아들에게만 이런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세례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단계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것인데 그 완전성을 세례를 받는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칼빈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무슨 뭐 어른이 세례를 받으면 완전한 것이고 유아가 세례를 받으면 불완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거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 역시 유아의 시기에 세례에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의 상징들은 누구든지 자기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유아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합당하지 않다.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건 너의 주장일 뿐이다. 세르베투스 너의 주장일 뿐이다 이거죠. 이는 세례가 아니라 성찬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이걸 뒷받침한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일 뿐이고 성찬에 대해서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상징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성찬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라고 이제 칼빈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금을 그어서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자기를 살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정당하게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을 살필 능력이 없다고 해도 정당하게 세례를 받는 건 합당하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세례에 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성찬에 해당되는 말씀을 유아에게 적용하고 유아 세례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유아들은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르베투스 그대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칼빈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인데 유아들이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거부하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유아들은 그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유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도 하지 못하지만 그럼 유아들이 나는 죽어도 극고 나는 복음을 믿지 않겠소 라고 유아들이 표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들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러한 세르베투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아담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데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유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에게 축복을 하셨고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게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의 논리의 문제는 특정한 일부의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임의대로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특정한 시대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엄수주의,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나 주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진리를 적용하고 이것을 보편화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 진리의 잣대를 딱 들이대고 무조건 가차없이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편화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함부로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세르파나 세르베투스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적인 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세르베투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세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그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육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원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치유책을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지나서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을 부르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그 행위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자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본성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나 초자연적인 은혜로 거룩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 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빈이 반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다른 주장은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하러 가면서 맹인이나 불구자가 아니라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 힘센 군사들, 장성하는 힘센 군사들을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유아들은 제외된다. 좀 유치한 논리예요. 예. 이런 논리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럼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또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였지 어린이를 낳는 어부가 아니었지 않느냐 또 이런 유치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유아들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상징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관해서 복음이라는 그물 안에 온갖 고기들이 모여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럼 또 무슨 의미냐라고 칼빈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든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온다. 거기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받았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나요, 성경에? 사도들에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세례를 주지 마라.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복음서가 사람을 가리쳐서 안드로포스, 헬라말, 그러니까 모든 인류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복음의 그 대상이. 그런데 웨셀베투스는 그 인간의 범주 안에 어린아이들을 임의로 제외시키는 것이냐라고 칼빈이 일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영적인 성격이 없는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이다 라고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교만해져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이 아직 하늘의 도리와 가장 초보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유와 사고와 그의 생각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하늘의 도와 믿음의 초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영적인 성격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이 육체에서 났지만 하나님이 친히 값없이 양자 삼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영적인 성격이 있고 없고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응? 영적인 성격이 없는 어린아이들, 영적인 성격이 없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여덟 번째로 유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포도주와 빵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물 위에 영접을 받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양자됨의 상징만으로 유아들에게는 적하다는 거죠. 굳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양자됨의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으로 그것만으로도 족한 게 아니냐. 성찬에 나갈 때 요구되는 것처럼 자기를 살필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그때 성찬을 받으면 되는 문제다. 유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 주장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칼빈이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이 성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하고 적절한 지위에 있으면서 불택자가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보증과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들이 택자라는 것을 근거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라고 해서 불택자로 이렇게 제끼는 것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적절한 지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장하시고 불택자가 아닌 상태의 양부모의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어려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기에 이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영혼은 성찬을 먹는 외형적인 행위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으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비록 포도주와 빵을 먹을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으로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어른이 성인이 되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내적인 풍성한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아들조차도 그 시간에 성찬에 나아갈 수는 없어도 성령이 그들에게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칼빈의 설명입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성찬과는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라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는데 교회의 멤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엄마의 등에 엎혀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없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지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세르파의 입장이고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주 입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유아들에 대해서 칼빈의 이런 식의 주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시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뭘 알아? 얘들이 뭘 깨달아?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른인데 성인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소해서 어린아이처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성인이다 어린아이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 번째로 세르베투스는 선한 청지기는 적절한 시기에 그의 권속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세례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임의대로 규정해서 유아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밭이 휘어져 있으니 속히 추수를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추수 때만이 세례를 베푸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 때라고 보기 어려운 유아의 때에 세례를 베푸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들의 수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가르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일 따름이라고 칼빈은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반론을 그들이 주장하는 반론을 잠재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나름대로 세르베투스나 제세르파도 그리고 캐톨릭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주장하는 말을 펼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데 있는 거죠. 자의적 해석에 따르거나 문자적 해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합니까? 오늘날에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째, 최초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성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두 성년이 된 사람들로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속에 속한 자들로 확증하신 어린아이들을 그런 불택자로 결론 내리는 것이 가한 것이냐? 칼빈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12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형제들에 속할 수가 없다고 또 세르베투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자들만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신 것은 양자됨의 분명한 증표였고 이로써 유아들도 성인들과 하나가 되며 현재 일시적으로 그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성찬 참여가 형제됨의 증거라면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 그럼 우리 형제가 아니냐? 응? 그는 우리의 형제가 아닌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칼빈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데 유아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아들에게까지 억지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칼빈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말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말씀, 교회 와서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 성령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유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손을 모으게 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교육입니다. 분명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유아세례할 때 선서하는 겁니다. 아이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에이, 애가 뭘 알아. 애가 뭘 아냐고 얘기하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할까요? 14번째로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한 사례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억지스럽게 적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되고 유아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5번째, 세르베투스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으로 말미암아 신이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칼빈이 바로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신자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나 왕 혹은 관원들, 그들을 이제 신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고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직분과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생소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을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신이라고 말했다라고 적용해서 그러니까 유아들은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니까 교회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칼빈이 반박을 했습니다. 16번째, 유아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유아들을 불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택자다 불택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냐 이겁니다. 17번째로 율법에서 갓 태어난 양과 염소는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세르베투스가 주장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양과 염소는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처음 난 것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된 것이고 1년 된 숫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약한 것들조차도 분명 희생제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주장은 재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일축을 합니다. 갓 태어난 것은 제외되지만 1년 된 숫양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뭐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는 좀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8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준비되지 않은 유아는 그것이 불가하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준비시켰고 그 준비된 자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유아들은 뭘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요한의 사명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유아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준비 과정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아홉 번째, 정결의 규례가 오직 어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교도인 트리스메게스투스의 주장이다. 이교도 트리스메게스투스의 주장인데 그것을 세르베투스가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예식의 한 모습을 보고 정결의 규례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애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세르베투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도의 고승의 수련 방식을 가지고 와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관상기도를 만들어낸 거하고 뭐 비슷한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죠. 이교도들의 어떤 예식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결의 규례가 어른들에게는 행해졌는데 애들한테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그들이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거룩한 상징을 베푸셔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거듭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이교도의 제사법에서 무언가를 빌려와가지고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칼빈이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나. 카톨릭이 칠성례를 주장하면서 결혼식 할 때도 성례하고 뭐 장례식 할 때도 성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성례를 합니까? 20번째, 지적인 능력이 없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계속 뭐 약간만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논리가 반복됩니다. 장난으로 세례를 시행하게 되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세례를 더럽힐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나 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울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니까 세례를 더럽힌다? 다른 신앙에서 드러나는 부주의한 행위들은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 거기서 오류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릇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반드시 바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만으로 지옥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 새딸린 괴물이다.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인한 것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미 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나지만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뜻을 현저하게 거스리면서 사람의 논리로 대적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간단히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논리의 뿌리가 세르베투스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참으로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목회자와 신학자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오게티예요.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절대로 그랬던 신학이나 교리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는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린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 없습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의 이러한 유아 세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 보고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 저는 장로교 목사님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32번째, 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자, 이제 32항으로 넘어가서 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배려에 대한 우리의 감사. 유아 세례에 대한 언쟁과 격론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칼빈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사탄의 간교함으로 인한 시도라고까지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맞다 틀리다 교회 안에서 이걸 시비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함에 놀아나는 거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얻어야 될 확신과 신령한 기쁨의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처사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그의 보호하심을 받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유아세를 받은 경건한 자녀들이 그들을 보살피시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보살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유아 세례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를테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칼빈이 계속해서 주장할 때 그 교리의 근거가 뭐겠어요? 예정이나 견인 같은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서 제거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소멸될 것이고 의심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유아 세례를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애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로 취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칼빈의 말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로 취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강한 자극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과연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여전히 강한 자극을 받고 계십니까? 내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그 이유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강한 자극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내 아들과 내 딸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이 그런 자극을 받고 계시냔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로서 선서한 대로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리로 지도하고 채찍을 들며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느냐? 유아 세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예배는 뭐 고사하고 새벽 예배까지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아직 목사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손 붙들고 등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묶는 거 뭐죠? 포대기에 이렇게 등에 애 이렇게 뒤에다가 매달고 손 잡고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시는 부모님들 허다히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다녔고 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전히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야 하는 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까? 왜? 칼빈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흐리게 만들려는 악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 가운데 한 자리를 주시니 곧 그들을 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 기도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시는 겁니다. 응?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졸면 당신과 똑같은 자녀로 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커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게 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와 똑같은 자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이삭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수요일 금요일 같은데 애들 손잡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큰일 나나요?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아이들 포대기에 싸서 손에 잡고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다녀도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다 끝나면 애들 손잡고 다시 집에 가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주일날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한 시간 드리는 걸로 끝인 거죠. 유아세례 받으면 뭐 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녀로 키우기 위해 눈물의 기도로 삶의 본으로 그 사명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아세례 문제는 그 믿음의 부모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니, 뭘 보고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의 보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 맹세,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네? 그거 보고 유아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 교회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때, 때가 되면 자기 입으로 신앙에 고백을 하고 모든 정당한 교리를 배워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서 다시 입교를 하면서 그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이런 자격을 부여받게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절차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책임지고 부모님들이 키워야 되잖아요. 응? 유아 세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도 그렇고 유아 세례도 그렇고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유아세례가 갖는 이 중대한 의미 그리고 왜 유아세례를 그렇게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반박하는 모든 논리를 통해서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언약의 자손답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그 아이가 장성한 입교 신자가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그 아이를 키우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니까. 유아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익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자 마음의 뜻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